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1장 45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부터 51절까지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함께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또 많이 받기도 하는데요. 어떤 성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성도분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너무 힘든 것입니다. 아니면은 그분이 어떤 신앙적으로 뭔가 잘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분에게 가서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좋은가, 지적해주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아닌 것이 좋은가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지적을 해줘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예, 그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다나엘은 원래 다른 복음서, 공간복음서에서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바돌로메라고 하는 사람과 동일인물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돌로메는 공간복음에만 나오고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고 나다나엘은 대신 요한복음에만 나오고 공간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게다가 바돌로메라고 하는 그 말은 이름이라기보다 바 하면은 이렇게 아들이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돌로메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말할 때 요나의 아들 시모나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바돌로메가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나다나엘이 이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사람들이 추정을 하고 공간복음서를 보게 되면 빌립과 항상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부분에서도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르는 것을 볼 때 아마 이 사람이 바돌로메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르는데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데 이 나다나엘의 반응이 뭐냐 하면은 4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다나엘에게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편견은 굉장히 악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이 어디 출신입니까? 고향이 어디죠? 가나입니다. 가나. 아프리카 가나가 아니라 갈릴리 가나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그렇죠? 갈릴리에는 지역 이름이고 가나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가나 사람이 바로 이 나다나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바로 다음 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첫 번째 행하셨던 기적이 있죠? 가나 혼인 잔치입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은 연결되는 겁니다. 나다나엘도 갈릴리 사람이고 가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곳이냐 하면 그 남유다 예루살렘에서 보면은 시골이었습니다. 저 촌구석이에요, 촌구석.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같은 도회지 사람들이 볼 때는 거기 또 사실은 이게 뭐 촌구석이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무시를 당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4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지금 이 배경은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무리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무리들이 하는 얘기가 예루살렘에 있는 도회지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어찌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올 수 있느냐. 그 사람들도 갈릴리를 굉장히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도 촌구석이고 도회지 사람들로부터는 무시당하던 곳이었습니다. 가나도 시골인데 나사렛은 더 시골이었어요. 깡촌이라고 하죠. 깡촌. 네. 여러분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명이 구약에 나옵니까? 구약에 안 나와요. 미드라시라고 하는 유대 문헌이 있는데 이게 어떤 면에서 이렇게 성경 주석과 같은 책이거든요. 거기에도 나오지 않고 탈무드에도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그 정도로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곳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울 사람들, 한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어떤 지역 딱 되면은 그런 지역도 우리나라에 있어? 이런 데 있잖아요. 제가 군대 생활을 강원도 양구에서 했습니다. 양구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예. 우리나라에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그런 말 있죠. 그게 인제라는 도시와 원통이라는 도시가 완전 산골짜기예요. 유배지였습니다. 한번 가면 잘 돌아오기 힘든.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돌아오기 힘든다는 그런 깡촌이라는 얘기입니다. 산골짜기라는 얘기인데 하나 더 있어요. 그게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양구 보고 산다네. 양구가 더 산골짜기예요. 지금 한국에 가보면 고속도로가 잘 발달돼서 인제와 원통에는 고속도로가 다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아직 양구에는 없어요. 네. 고속도로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깡촌입니다. 근데 이 나다나엘이 인제 같은 곳에 사는 거예요. 근데 양구 보고 무시를 하는 겁니다. 가나 살면서 자기도 깡촌인데 더 깡촌인 곳을 지금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말이 사실 잘못된 것인가? 어떻게 보면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나온다는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예언이 없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고는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근데 불리기로는 베들레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라나셨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님 자신도 나사렛 예수라라고 이렇게 자신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이 없으니까 야,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것이 이게 가능한 일이냐라고 질문하는 것은 뭐 이렇게 잘못된 것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본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나다나엘이 잘못된 게 뭐냐면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렇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죠? 이 차이가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렇죠? 네. 만약에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날 수 있느냐라고 말했으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말은 지금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굉장히 깔보고 있는 겁니다.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깡촌에서 뭐가 나올 수 있겠느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악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예수를 만난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그 나다나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한 이유는 그 자신에게 출신에 대한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자기보다 더 시골인 나사렛을 무시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이게 정확한 관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도 무시당하는 동네에 살고 있어요. 가나, 깡촌인데 더 깡촌인 사람들을 더 무시하고 있습니다. 얕보고 있는 것입니다. 열등감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이 밖으로 표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남 얘기가. 그렇죠? 네,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세히 살펴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지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세히 보면 자기 자신이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교회에 고급 승용차를 타고 왔습니다. 어떻게 교회에 저렇게 교인이 어떻게 저런 차를 타고 다닐 수 있어? 저 같은 사람은 봐도 잘 몰라요. 뭐가 좋은 차인지 잘 모르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게 보이나 봐요. 그게 비방하는 사람 사실은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자기도 갖고 싶은 거예요. 자기도 타고 싶은데 못 타. 열등감이 있는 겁니다. 아니면 그거에 대한 욕심이 있는 거예요. 돈 욕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그렇게 표출되는 것입니다. 학력에 대한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요, 학력 때문에 상처받기 되게 쉬워요. 그리고 남에 대한 학력에 굉장한 관심을 보입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낮은 학력에 있는 사람들 보면 깔보기 시작합니다. 키도 마찬가지예요. 키 작으신 분들이 키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시는 분들 제가 많이 봤는데 키에 대한 얘기만 나오면 상처를 받아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좀 다 키가 크니까 우리는. 네. 자기보다 키 작은 사람들도 무시합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키로 평가해요. 영어에 대해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요, 자기보다 영어를 더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시합니다. 그거 가지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랑도 많이 해요. 그래서 왜 자랑을 많이 하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부분들을 자랑합니다. 다른 부분을 감추기 위해서 돈 자랑하고 명예 자랑하고 뭐 자식 자랑하고. 왜 그래요?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입니다.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건드리기만 하면 쉽게 상처받습니다. 그렇죠? 쉽게 화를 내요. 왜 그래요? 열등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금방 삐집니다. 교회 안에 보면은 그래서 삐지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저희 교회는 별로 이런 분 안 계시는데 되게 많아요. 교회 안에 보면은 상처받았다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삐지고 상처받으면요, 교회 안에서는 희한하게 회복도 잘 안 됩니다. 10년 전, 20년 전 일을요, 기억해요. 그를. 다 기억하고. 말씀은 기억 못하면서 그런 것만 다 기억하고 끝까지 담을 쌓고 다닙니다. 희한합니다. 그렇죠?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이 칭찬받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왜요? 그 마음이 뭐예요? 내가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가 받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 칭찬받는 거 시기 질투합니다. 나중에는 상처받아요. 그것 때문에. 그렇죠? 섭섭하다 그러고.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열등감이 존재해서 그래요. 왜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했습니까? 사실은 자기 자신 안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열등감이 있어서 그래요. 자기도 변두리 사람인데 도회지 사람들에게 그렇게 무시당하고 살았는데 우리보다 더 깡촌인 나사렛? 거기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다가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의외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47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하는 말은 완벽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과 간사함이라고 하는 두 단어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구약의 인물이 누가 있죠?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 그렇죠? 야곱입니다. 간사한. 그렇죠?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 야곱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따가 보겠지만 51절에서 보면은 야곱이 봤던 환상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간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하려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뜻대로 하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평생 놓지 않고 있다가 결국 얍복강가에서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진 다음에야 이스라엘로 이름을 이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은 내가 내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다는 것이라기보다는 앞으로 그렇게 변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훨씬 큽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만 의지하며 나오는 사람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셨어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서도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 주여, 어떻게 아셨습니까? 어떻게 아셨습니까? 이 말은 의외라는 겁니다. 아,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4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다라고 하는 말은 뭐 여러분들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유대 전통에 따르면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뭐 낮잠 잤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을 봤다든지 율법을 연구했다든지 아니면 묵상하고 있었다든지 아니면 기도하고 있었다든지 이런 얘기입니다. 경건한 모습을 본 겁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해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고 하는 거 그 전에 뭐라고 그러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봤다. 그러니까 빌립이 어디서 부른 겁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부른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조금 전에 했었던 대화를 예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그 얘기를 예수님이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가 지금 내면 속에서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열등감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그가 이미 예수님께서 내면을 꿰뚫어 보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다 알면서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에 대해서 하나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러면서 그냥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네가 간사한 것이 없도다. 사실은 간사한 게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 알고 있으시면서. 그 말을 듣고 있는 나다나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변화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다 알고 있으시면서 그런 말씀에 대해서 조금도 언급하지 않으세요. 오직 좋은 모습, 단점만 가리고 장점만 보고 그렇죠? 긍정적인 모습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다가가고 있는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라고 예수님을 그제서야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죄인을 대하시는 태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대하시는 태도를 보면 예수님께서 결코 어느 누구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정죄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니까 노인에서부터 젊은 사람까지 전부 다 돌을 놓고 떠났습니다. 근데 그때 죄 없는 사람부터 돌로 치라고 그랬기 때문에 유일하게 예수님만 돌로 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조차도 돌로 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8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정죄하지 않으시겠대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떠나보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삭개오가 과거에 저질렀던 죄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라고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회개하고 변화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부자 관원에게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영생을 어떻게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했을 뿐이지 그에 대해서 정죄하지는 않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옆에서 못 박혔던 한 강도가 예수님을 마지막에 비방했습니다. 네가 어떻게 우리와 똑같은 죄를 지었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그를 향하여서도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만 했습니다. 제가 서두에 했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 잘못을 하고 있는 성도를 향하여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아닌 것이 옳은 것입니까? 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그 사람의 장점만 보고 다가가야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장점 보지 않고 단점 보고 다가갑니다. 장점은 보지 못해요. 단점만 보고 지적하려고 합니다. 제 경험상으로 그 사람에게 그 부분들을 지적해 주잖아요. 그러면 물론 선한 의지예요. 그렇게 말하면 사람이 변하겠지. 천만의 말씀. 경험 많을 겁니다. 오히려 관계만 나빠집니다. 그렇죠? 거의 돌아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고쳤을 것 같으면 벌써 고쳤겠죠. 그렇죠? 그렇게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처럼 장점을 보고 다가가고 조용히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시간은 좀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것들을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참고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물론 여러분,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는 심각한 죄를 저지른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해치는 심각한 죄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단이거나 아니면 공동체를 뒤흔들 만한 음행을 저질렀거나 폭행을 저질렀거나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가서 말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다른 사람에게는 알지 말고 그 사람에게만 가서 말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 같이 데려가서 말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란 얘기는 정말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심각한 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그에게 다가갈 때에는 정말 신중하게 조심히 다가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면 그 정도까지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그것 고치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죽고 사는 문제 가지고 지적하겠다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다 사소한 문제고 사실은 입장 차이가 다를 뿐이에요. 입장 차이가. 그렇죠? 관점이 다를 뿐입니다. 나와 다를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결코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점은 가리고 장점을 보고 다가가셨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정죄하셨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는데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엄청난 저주를 쏟아놓으십니다. 참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회칠한 무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러면서 막 온갖 저주를 막 정죄를 막 이렇게 쏟아부으십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세요.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지적하셨는데 목사님, 우리가 예수님을 다 본받아 따라가라면서요. 그럼 그 잘못한 부분도 우리가 다 이렇게 지적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은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개인을 두고 하셨던 말이 아닙니다. 그 문맥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하는 그 모습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바리새인 그 한 명을 두고 그 앞에다 두고 너는 지옥 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진 않으셨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대중 앞에서 하는 설교에서는 이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같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놓고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으로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단 한 번도 바리새인에게 개인적으로 다가가셔서 정죄하셨던 적은 없으셨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도 정죄해서는 안 돼요. 개인적으로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정죄함이 없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뭐라고 형제자매들을 정죄합니까?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감히 정죄할 수 있습니까? 근데 또 하나 좀 헷갈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행적을 자세히 보면 개인에게 굉장히 심하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내가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니까 베드로가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만류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리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건 개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베드로를 앞에 두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물론 베드로를 가리켜 사탄이라고 말한 건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그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그 사탄에게 하는 것인데, 근데 이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특별한 경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구속 사역입니다. 십자가 사역. 근데 지금 베드로가 그걸 막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예수님 생애 가운데 가장 예수님을 유혹했던 게 뭐냐면 십자가 못 지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니까 그거를 방해하는 사탄에게 대하여서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특별한 사역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 앞에다 두고 사탄아 물러가라. 물론 이제 북인도 같은 데에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대적 기도를 하죠. 그러나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개인을 앞에 두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 부부 사이의 문제, 또 모건 간의 문제, 거기에 조장하는 사탄 마귀가 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사탄을 대적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걸 잘못 적용하시면 안 돼요. 부부싸움 하다가 남편과 아내를 앞에 두고 사탄 때문에 그래, 사탄아 물러가라, 예. 그 앞에서 했다가는 여러분 이건 곤란합니다. 그렇죠? 더 관계가 심각해집니다. 사탄이 맡고 있는 것을 알지만 그 앞에서가 아니라 무릎 꿇고 먼저 기도하면서 그 사탄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또 이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 얼굴을 보면서 얼굴에 뭔가 안 좋은 게 끼었어.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꼭 무당들이 하는 것처럼 역마살이 끼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 두고 절대로 그런 말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그렇죠?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단 한 번도 개인적으로 가셔서 정죄하셨던 적이 없습니다. 만약 그런 이야기를 들으신 분이 있다면요, 여러분 그 이야기에 신경 쓰지 마세요. 나 이게 뭐가 꼈나? 큰일 났네. 절대로 무시하셔도 됩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한다고 한다면 정죄함이 결코 없습니다. 만약 기도하다가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그것은 말해주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기도만 하면 돼요. 기도만. 절대로 앞에 대해서 말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단점도 있지만 절대로 그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장점을 보고 나다나엘에게 접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장점만 보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본문에서 나다나엘이 과거에 어떠한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0절, 51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더 큰 일이 뭐냐 하면 하늘이 열리고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베델에서 환상을 보는데 꿈꾸다가 그 환상 가운데 했던 장면이랑 똑같은 장면이에요. 그걸 이제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창세기 28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걸 읽으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뭐가 다른지 두 가지가 크게 다른데 두 가지를 찾아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이제부터 이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다시 51절 보겠습니다. 두 가지가 틀려요. 뭐가 틀리죠? 하나는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를 예수님이 첨가하셨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어디에? 인자 위에,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렇죠? 창세기에서는 그 사닥다리, 이게 사실은 사닥다리인지 야곱인지 정확하진 않은데 어쨌든 사닥다리든 아니면 야곱이든 그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본대요. 예수님께서는 인자 위에,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세한 것은 뭐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릴 수 없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인데 그게 인자를 통하여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인자가 연결한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그 일을 네가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일이 큰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큰일.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을 봤던, 그 알았던 것, 그것보다 더 큰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이것보다 더 큰 사역이 없어요. 더 큰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은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렇죠? 막 스펙타클한, 막 현장에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뭐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홍해가 갈라졌어요. 사람들이 막 지나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십자가의 구원 사건은 그거보다 더 큰 일입니다. 더 놀라운 일이에요. 아멘은 별로 안 하시네요. 네. 아멘. 예. 네.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그거보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사건이 더 큰 일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췄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기적을 통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보다 더 큰 기적은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과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그 일을 너희들이 보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소망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에게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누구도 결코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대했던 것처럼 대해야 됩니다. 당신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당신에게는 간사한 것이 없다. 당신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소망을 가지고 격려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시고 그렇게 기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정말로 하늘이 열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환상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만 기도하시고 또 예수님처럼 사랑과 선행을 격려만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